사도행전 72번 메시지 끝맺는 말 사도행전 라이프 스타디를 끝맺는 이 말씀에서 나는 두 가지 문제를 다룰 것입니다. 첫째로 사도행전 27장과 28장에 묘사된 바울의 생활을 보고 둘째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히브리서의 네 서신들 안에 있는 계시를 볼 것입니다. 바울의 삶에 대한 묘사 사도행전 27장과 28장은 아무런 규리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장들에서 우리는 최고도로 그리스도를 사는 사람의 기록을 봅니다. 바울은 사슬에 매어 투옥되었고 감시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바다는 폭풍우가 매우 심했고 항해는 험난했습니다. 더욱이 바울은 그의 고국과 대부분의 그의 친구들로부터 떨어져 있었습니다. 비록 그가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있었지만 그는 다스리는 왕처럼 살았습니다. 사도행전의 이 두 장에 나타난 바울의 삶은 그가 로마에 투옥되어 있는 동안 그가 쓴 말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이것이 너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에 넘치는 공급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생명을 통과하든지 사망을 통과하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확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것은 가이사랴에서 로마에 이르는 항해 동안에 바울의 삶을 묘사합니다.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의 몸에서 그리스도를 확대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과 28장에 있는 묘사를 깊이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바울이 그리스도의 뛰어난 증인이었음을 봅니다. 그는 1장 8절에서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증인이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 되리라. 1장 6절에서 주님의 제자들은 그분께 이스라엘에게 왕국을 회복하실 때가 바로 이때냐고 물었습니다. 주님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므로 그들이 알 바가 아니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대신 그들은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심으로 능력을 받은 후 그분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7장과 28장에서 그러한 증인이었습니다. 이 두 장 안에서 바울은 이방인들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 배에 유대인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 항해에 관한 한 모든 것이 이방인적이었습니다. 음식, 환경, 분위기가 모두가 이방인의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멜리데 섬에는 유대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과 이방인들의 생활 방식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궁궐 속에 있는 왕처럼 살았습니다. 나는 이 장들에 있는 바울의 삶에 관한 묘사를 매우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 모두는 사도행전 27장과 28장에서 바울이 행한 그 방법에 따라 그리스도를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화와 성격과 체질과 기질에 부합되는 상황 안에서만 그리스도를 산다면 우리의 삶은 참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 사도행전 27장과 28장에서 바울은 그의 문화와 성격에 전혀 반대되는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았습니다. 많은 것들이 실망스럽고 낙심스러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최고 표준의 생명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지적했듯이 바울 안에서 사복음서 안에서 사셨던 놀랍고 뛰어나고 비밀스러운 하나님 사람께서 그분의 많은 지체들 중에 하나를 통하여 계속해서 사셨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분의 신성하게 풍성해진 인성 안에서 이 땅 위에서 또다시 사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삶은 예수님의 삶의 반복이었습니다. 28장에 묘사된 대로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후 그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히브리서를 썼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두 번 투옥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AD 62에서 64년경 유대인들의 고소 때문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저술하였습니다. 첫 번째 투옥에서 풀려난 후 아마 그는 에베소와 마게도냐 그리고 그레데와 밀레도를 방문한 듯하며 그곳에서 히브리서를 저술한 것 같습니다. AD 65년경에 있었던 바울의 두 번째 투옥은 믿는 이들에 대한 가이사 네로의 갑작스러운 핍박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5장부터 28장에서 많은 것들을 통과했습니다. 이 장들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을 체험함이 없었다면 그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히브리서를 저술할 수 없었을 것이며 또 이러한 서신서들을 그렇게 완전한 방법으로 저술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규례들을 폐함. 에베소서 2장 14절과 15절에서 바울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나는 바울이 사도행전 15장부터 28장에서 보고 체험한 바가 그로하여금 그처럼 강한 말씀을 쓰게 했다고 믿습니다. 그가 이것을 쓰고 있었을 때 바울은 율법의 모든 규례들은 폐하여졌다. 할례, 나시린의 서원, 그리고 내가 했던 서원까지도 폐하여졌다. 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8장에서 그가 서원한 것과 사도행전 16장에서 디모데에게 할례 행한 것을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에베소서를 쓸 때 내가 바울과 함께 있었다면 나는 아마 바울 형제님, 저는 당신에게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규례들을 폐하셨는데 왜 루스드라에서 당신은 디모데에게 여전히 할례를 행하셨지요?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한 질문을 받았다면 그는 꽤 얼마 전에 나는 그 일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 유감스럽습니다. 결코 다시는 누구에게도 할례를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2장을 쓸 당시에는 그가 사도행전 16장에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할 때의 그보다 훨씬 완전해져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부터 28장까지의 그의 체험들은 그로 하여금 할례에 대하여 좀 더 철저해지게 했습니다. 나는 이러한 장들에 나오는 그의 체험이 없었다면 바울이 에베소서 2장과 같은 장을 쓰지 못했으리라 믿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할례에 대해 말한 것과 에베소서 2장에서 규례들을 폐하는 것에 관해 말한 것을 비교해 보는 것은 유익합니다. 아마 갈라디아서는 사도행전 16장보다 전에 쓰여졌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서 바울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할례의 실행에 대하여 여전히 어느 정도 근거를 남겨둡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바울의 말은 절대적이며 할례의 실행에 대하여 죽음의 여지도 남겨두지 않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5장부터 28장에서 일어난 모든 것에서 체득하였습니다. 나는 그가 가이사랴에서 2년간 수감되어 있는 동안 일어났던 모든 일을 재검토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재검토하면서 바울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기회가 있으면 다른 편지를 써서 할례에 관하여 내가 갈라디아서에서 말한 것보다 더 완전한 어떤 것을 말하고 싶다. 나는 단순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나는 모든 규례들, 즉 할례에 관한 규례들이 이미 폐하여졌다고 말할 것이다. 만일 내가 갈라디아서를 다시 쓸 수 있다면 나는 믿는 이들에게 할례는 이미 십자가에서 폐하여졌다고 말하고 싶다. 그것은 주님에게 불쾌한 것이며 그분을 모욕하는 것이므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말해야겠다.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폐하신 어떤 것을 계속해서 실행해서는 안 된다. 성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할례에 대한 규례들에 관하여 에베소서와 갈라디아서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는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한 것은 그가 에베소서에서 말한 것만큼 강하거나 완전하지 않음을 볼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은 할례에 대한 아무런 근거도 남겨두지 않습니다. 손할례당에 관한 경고.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할례에 대하여 손할례라는 매우 강한 소극적인 용어를 사용합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그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절단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손할례라는 단어는 할례에 대한 경멸적인 용어입니다. 이 구절에서 세 문구 사이에 아무런 접속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그것들이 동일한 부류의 사람을 가리킴에 틀림없습니다. 개들은 부성하고 일꾼들은 악하며 손할례당은 경멸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개들은 유대교도들을 지칭합니다. 성질상 그들은 부정한 개들이고 행위상 그들은 행악하는 자들이며 종교상 그들은 손할례당, 곧 수치스러운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개들, 행악하는 자들, 손할례당을 조심하라고 빌립보 사람들에게 명함에 있어서 확실히 매우 강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할례를 장려하는 사람들, 곧 유대교도들을 개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에 있는 그의 말씀의 빛 가운데서 만일 그가 야고보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면 바울이 어떻게 대답했으리라 생각합니까? 바울은 아마 야고보는 분명 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개처럼 행동했다. 야고보는 나의 사랑스러운 형제이다. 나는 그를 존경했으므로 그를 만나러 갔다. 그러나 그가 내게 말할 때 나는 개가 짖는 것 같은 어떤 것을 들었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3장을 읽을 때 우리는 바울이 사도행전 15장부터 28장에 있는 그의 체험을 통하여 특히 가이사랴에 있는 기간을 통하여 강화되었음을 봅니다. 이렇게 강화됨으로써 그는 믿는 이들에게 개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그는 심지어 할례에 대해 말조차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대신 경멸적인 용어 손할례당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서신을 쓰는 데 있어서 그는 얼마나 강합니까? 바울이 빌립보서 3장을 쓰고 있었을 때 그는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쓸 때보다 훨씬 더 강하였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에서 바울은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오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할례에 대한 바울의 말은 사실 그다지 강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할례의 실행에 대한 어떤 여지를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3장 2절에는 할례를 위한 어떤 근거도 없으며 그것은 이제 개들이 장려하는 실행, 곧 손할례라 불리웁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바울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배설물이란 말은 찢기, 쓰레기, 오물, 개들에게 던져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개밥, 즉 똥을 의미합니다. 먼저 바울은 믿는 이들에게 개들을 조심하라고 명한 다음 이러한 개들, 즉 유대교도들이 사역하는 것은 개밥임을 지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그의 서술에 있어서 바울의 진보를 봅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과거를 재검토하고 있을 때 그는 아마 유대적인 것들에 관한 그의 이런 저술이 충분히 완전하지 않은 것을 유감스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는 아마 왜 나는 이전에 그렇게 애매한 방식으로 썼을까? 왜 유대적인 것들에 관해 좀 더 분명하고 철저하지 않았을까? 이러한 것들은 개밥이요, 할례는 사실상 손할례이며 이것들을 장려하는 자들은 개들이다. 우리가 보았듯이 빌립보서를 서술할 당시 바울은 그가 갈라디아서를 쓸 때보다 훨씬 더 강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그가 거짓 형제들에 대해 말하지만 빌립보서에서는 성도들에게 개들을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은 형제들도 아니고 사람들도 아니다. 그들은 개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나중 서술 안에서 바울은 얼마나 철저합니까? 세 사람, 거기에서 그리스도가 만유이심. 골로새서 3장 10절과 11절에서 바울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사람 안에는 천연적인 사람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천연적인 사람을 위한 어떤 가능성이나 여지도 없음을 봅니다. 세 사람 안에는 그리스도를 위한 여지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분은 세 사람의 모든 지체들이고 모든 지체들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세 사람 안에서 만유이십니다. 사실 그분은 세 사람, 곧 그분의 몸이십니다. 이러한 말씀을 서술할 당시 바울은 스스로 이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나는 예루살렘에서 형제들과 함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 대해 말하지 말았어야 했다. 나는 이방인들에게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갔다. 나의 사역을 통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분은 창세전부터 그들을 선택하셨다. 확실히 그들에게 간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없다. 세 사람 안에는 유대인도 헬라인도 없으며 오직 그리스도만이 계실 뿐이다. 골로새서 3장 10절과 11절에서 바울은 분명하고 철저하며 절대적입니다. 이 분명함과 철저함과 절대성은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수감되어 있었던 2년 동안의 결과였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가 바울이 로마에서 첫 번째로 투옥되어 있는 동안에 쓰여진 반면 히브리서는 그가 그 투옥에서 놓여진 후에 쓰여졌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바울은 더욱더 전진했습니다. 이 서신을 쓰기 전에 그는 아마 나는 왜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규례들을 폐하신 것에 대해 그렇게 조금만 말했을까? 좀 더 많은 세부 항목 안으로 들어갔어야 했다. 그리고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에 있는 나의 말도 역시 너무 짧았다. 유대교에 속한 모든 것들은 끝났고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것들보다 승하심을 보여주는 좀 더 긴 편지를 써야겠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히브리서에 계시된 그리스도. 히브리서 13장에서 바울은 유대교에 속한 것들을 평가절하시켰습니다. 그는 심지어 유대교 안에 있는 모든 중요한 문제들을 산산히 조각내어 버렸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있지만 믿는 이들에게는 하나님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천사들은 종이라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그리스도께서 모세, 아론, 여호수아보다 더 뛰어나심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에서 바울은 또한 우리에게 더 이상 속죄 제물이 필요 없음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곧 만유를 포함하신 분이 유일한 제물이십니다. 그러므로 우주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오직 한 제물이 있을 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과 10절에서 바울은 그 후에 말씀하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모든 구약의 제물들이 폐하여지고 유일한 제물이신 그리스도로 대치되었음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과 14절에서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제물을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영원히 앉으사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완전케 하셨느니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고 말합니다. 13장 8절 이전에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과 부활을 거치심으로 변화되셨습니다. 성육신을 통하여 그분은 사람의 본성을 입으셨습니다. 이것은 신성만을 가진 분이셨던 상태에서 이제는 신성과 인성을 둘 다 가진 분으로 변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전에 그분은 단순히 하나님이셨지만 이제는 변화하여 하나님 사람이 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의 부활 안에서 마지막 아담이신 그분은 변화하여 생명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성육신, 인생, 십자가에 못 박히심, 부활과 승천의 과정을 거치신 이후에 그리스도께서는 변하지 않으셨고 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담대하게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고 합니다. 여기서 영문은 인간의 조직, 특히 유대교의 조직을 상징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의 말은 그리스도께서 성박, 곧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실에 근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영문 밖에서 배척당하시고 고통받으셨으므로 우리는 영문 밖으로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바울이 히브리서에 이 부분을 쓸 때 그는 아마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은 잘못이었다. 예루살렘은 영문이었다. 유대교를 관심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필요가 전혀 없었다. 그것은 영문으로 돌아가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예루살렘을 잊어야 하며 영문 밖으로 나가 그리스도의 능욕을 져야 한다. 바울은 영문 밖으로 나가 주님의 능욕을 짊어졌습니다. 그가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항해하고 있었을 때 그는 결박된 자로서 능욕을 지고 유대교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영문 밖에서 능욕을 지고 있었을 때 그는 그리스도를 확대했습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이 메시지에서 다룬 두 가지 문제, 그리스도에 대한 훌륭한 증인으로서의 바울의 삶과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히브리서에 나타난 신성한 계시의 완전성에 대해 시간을 들여 깊이 상고하기 바랍니다. 이 책들에서는 어떤 종류의 혼합에 대해서도 전혀 근거를 남겨놓지 않습니다. 이 서신서들에는 그리스도를 위한 여지만이 있을 뿐입니다.